로마서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이렇게 읽는 사람들 마음에는 이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니, 왜 이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복음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먼저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인간, 우리 사람들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먼저 저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의 결론은 뭔가 하면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4주 정도는 우리 인간의 실상, 특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나누게 되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로마로 대표가 되는 이방인들, 로마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이 바로 죄 아래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6절까지는 이제 제가 조금 구분을 한다면 지식인들 역시도 예외가 아니다. 바로 이 세상이 타락했다, 그리고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수긍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세계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식인들 역시도 죄 아래 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종교인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 헌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도 예외 없이 죄 아래 있고, 그리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3장 20절까지 말씀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율법을 포함해서 어떤 법도, 어떤 교육도,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인간을 죄에서부터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이제 흐름 속에서 오늘 다루는 1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어쩌면 가장 성경적으로 잘 분석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로마,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꿈의 도시라고 불리어졌던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 학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세계의 중심지였고 천년에 가까운 세월을 세계를 지배했던 도시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꿈의 도시였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로마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로마가 범하고 있었던 잘못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범하고 있던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을 때 또 이 세상, 특별히 로마 속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는가? 바울은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첫 번째 잘못은 뭔가 하면 경건하지 않음.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두 번째 잘못은 뭔가 하면 불입니다. 불이. 이 불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잘못을 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로마, 사람들의 눈에 꿈의 도시로 보여졌던 그 로마를 향해서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경건치 않음의 죄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불의의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나타나 있다 라고 바울은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로마의 사람들은 이제 그래, 우리가 불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잘못한 게 많습니다. 인정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는 질문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우리들에게 경건하지 않음의 죄를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19절부터 로마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로마 사람들이 범한 경건치 않음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19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19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알 수 있는 것, 그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것은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들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명백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과 마음 속에 분명히 나타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새겨 놓았을 뿐만 아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피조물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새겨놓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20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핑계하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건대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이제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나타내었고, 그들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귀하게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선택, 경건하지 않음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모든 철학적 추론입니다. 고상한 철학적 추론과 그리고 논리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허망함과 어둠에 지배되어져서, 22절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그들은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과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람과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을까요? 왜 바꾸어 버렸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귀하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사람과 짐승의 모양으로 바꿔버렸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하나님까지도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나를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섬겨야 되는 존재가 되려면 바로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인간이 길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갖다 바치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여진 하나님, 이것이 인간이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은 바로, 바울은 바로 그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로마를 향해, 그 당시 꿈의 도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까지도 너희를 길들이고 너희를 섬기는 존재로 너희들은 바꾸어 버렸다.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경건하지 않음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선택을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의 죄를 그들은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또한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24절, 26절, 28절 세 번에 걸쳐서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그냥 벌을 내리고 교통사고를 내고 건강을 치고 또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뭐 압박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무엇이냐? 로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시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버려두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은 뭐 너무너무 잘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애들이 너무너무 속썩이면 참다가 참다가 마지막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네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네 멋대로 해라. 나는 이제 신경 안 쓴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지막 폭탄 선언은 바로 이겁니다. 네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알아서 해라, 알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도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시도하는데도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것으로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무엇이냐?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일도 빼먹고 하나님을 대충 섬겨도 저는 절대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적부터 많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하려도 옆에 있는 사람은 벌을 받아도 저는 만사 형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그렇게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사랑하면 자식들을 징계합니다. 그런데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사생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데도 그것을 자기가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다면 성도님들, 그것은 가슴을 쳐야 될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우리들에게 내려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겁니다. 멋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이 세상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2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을 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하남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욕심대로 내버려두니까 어떻게 되죠? 서로를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No God. 하나님이 없으면 No God, No Man.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도 없습니다. No God. 하나님이 없으면 No Woman. 여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면 인간의 영광과 존귀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서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서로서로를 행동을 통해서 서로서로를 욕되게 하고 짓밟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사랑이 충만하다는 가정 속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들을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직장 삶의 연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고 다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자 생존, 적자가 살아남고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누가 살아남습니까?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살아남으려면 서로를 짓밟아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을 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존경과 서로를 대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라지고 말과 행동을 통해 서로 서로를 욕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 때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 당한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26절 27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순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사용해야 될 순리를 포기하고 여자가 사용해야 될 순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을 때 이 세상 속에 모든 순리가 무너지고 영리, 있어서는 안 되는 영리가 인간관계를 지배하게 되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인이 무엇이냐?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한국 사회도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급속도로 동성애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토론토라는 곳은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도시가 자랑하는 가장 큰 축제가 뭐냐? 게이 프레이드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정말 프레이드를 벌이는 것이 토론토가 가장 자랑하는 축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그 동성애가 한국 사회 속에 그대로 들어왔어. 이제 텔레비를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수치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는 거다. 이거는 지배계층. 정말 어떤 이 남녀 간의 결합을 통해서 자녀들을 놓게 되면 생산력을 증대해야 되니까 생산력 증대를 위한 지배계층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지금도 여성신학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정당화시키고 있죠. 이것은 생물학적 본능이다. 지배계층이 만들어낸 그 허구의 이데올로기다. 깨뜨려야 된다. 다양성을 보장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욕심대로 버려두셨을 때 그들이 순리가 파괴되어지고 영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가장 대표적인 사인이 무엇이냐? 동성애가 바로 득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부터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셨을 때 인간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9절부터 32절까지는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처절한 사실은 고발입니다. 고발. 그런데 이 표현보다는 이제 제가 지금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본문과 현대적 의감을 살려서 번역한 성경이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부터인데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 멋대로 살도록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잘 들으십시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악독한 중상모략이 판을 쳤습니다.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과 언쟁과 속임수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비열한 정신의 도끼에 일구이언하며 하나님을 맹렬히 욕하는 자들입니다. 깡패요 근달이요 참을 수 없는 떠벌이들입니다. 그들은 삶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될 때는 부모조차도 저버립니다. 우둔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냉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나쁜 짓을 가장 잘하는 이들에게 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겉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번듯한 것 같지만 지옥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교훈을 했습니다. 로마로 대표되는 이 이방 세계가 빠져있는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 뿌리가 되는 죄는 무엇이냐? 그것은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썩어지지 않냐는 영광을 자신들이 통제하고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우상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 때 이 세상 속에서는 바로 서로를 욕되게 합니다. 모든 순리가 무너집니다. 모든 합당치 못한 일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서 꿈의 도시처럼 보이지만 그 속 구석구석은 지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였고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고 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도 참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냥 가장 단순하게 적용을 한다면 첫 번째는 바로 이거겠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버려 두는 게 왜 무섭습니까? 결국은 가만히 두면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한순간에 한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주님, 저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간섭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릇되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면 성도님들, 모든 문제의 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나를 섬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길들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하지 않음, 모든 죄, 모든 인간 불행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단순한 질문은 우리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그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한 주간 동안 참 이 질문,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참 한 주간 동안, 이제 지난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사랑의 교회 우리 대학부 수련회를 제가 갔다 오고 어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에 하나 저를 위한, 그리고 저의 목회를 위한 존재로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저의 모습을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돌아서야 할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사랑의 교회를 가면 많이 부르는 우리 청년들 찬양 이런 거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그리고 주 닮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요. 참 이 찬양이 마음에서 막 떠올랐어요.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드리다가 또 하나의 찬양이 떠올랐어요. 참 저 상태하고는 멀어져 있지만 우리 찬송가 79장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의 후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제가 이 목소리가 가고 나서부터 저는 막 찬양하고는 점점 담을 쌓게 됐는데 그 후렴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참 어떠신 것 같아? 이 찬양을 부르면 그냥 이렇게 눈물밖에 안 나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럼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야, 나 몰랐다 야. 하나님 그런 음성이 안 들리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너무 멀어져 있잖아. 우리가 무슨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그것 성취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우리가 무슨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수련회를 한번 갔는데 그때 우리 영파 목사님이셨어요. 영파 목사님. 그 영파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다 일어나게 하신 다음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부르는데 누구만 앉을 수 있느냐.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 이 찬양 부르고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들만 앉아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수십 번 부르죠. 한번 불러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려볼 때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려보셨어요? 이번 주간에 슬프게도 축구 깨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언제 우리가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려봤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별 울려 퍼주는 내성, 대구에는 별도 잘 없습니다. 울려 퍼주는 내성 바로 주님의 그 참 소리,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그리고 2절 가사 같은 거는 뭐 더 절망적이죠. 우리 찬송가를 같이 한번 볼까요? 찬송가 79장인데 찬송가 7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지저귀는 새소리,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 이렇게 노래한다.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제 그 외국에서 공부할 때 비둘기들이 하도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고 비둘기에게 여기를 거세해버렸어요. 거세. 우리는 지금 지저귀는 새 소리 들으면 그냥 소리 안 나게 거세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느냐? 주님의 솜씨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 그 위대하신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할 것입니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참 이 찬양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너무너무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감정이 살아나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 과거의 이 찬송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노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구정물 같은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미래를 볼 때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실 것을 그때는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생활에 수많은 불편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제 속에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인 회복도 중요하고, 그리고 건강의 회복도 중요하고, 자녀들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제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 그리고 교회 이 땅 구석구석마다 지옥반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도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너무 멀리 와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노래할 때 바로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가정 속에서 또 명절날 수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짧지만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주님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속에 이 경건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더 이상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